곧이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에 심각한 균열 조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은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자녀에 대해서 송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명과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난 24일에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관련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 소중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솟구쳐오른 탄도탄은 거세찬 불줄기를 시원히 내뿜으며 만리 대공으로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24일 오전 5시 30분이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건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발사가 성공 중의 성공이었다. 핵 군사 대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평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다중화하는 것, 그리고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것, 이렇게 핵무기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의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말하자면 방어로부터 또한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적인 역량에 있어서 완전히 게임 양태를 바꾸는 그런 무기다라는 예. 표현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SLBM 같은 경우는 바다 밑에서 잠수함을 통해서 이동해서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한 그런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탐지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특히나 사드와 같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는 무기도 SLBM 같은 경우는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그것이 한반도가 됐던 아니면 일본 내 미군 기지가 됐던
예.
공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 강력한 말하자면 수단을 갖게 된 것이고요.
예.
바로 그것이 이번에 북한이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SLBM의 의미입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SLBM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례적으로 그 바로 다음 날 24일 발사를 하고 25일에는 조선중앙TV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사 장면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동신문에는 관련한 사진을 24장이나 게재를 했고요.
예.
또 김일성 광장에서는 평양에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대대적으로 북한 나름대로 경축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윤국한 기자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그만큼 이제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이 북한의 이 SLBM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뭐 개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군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이번 시험 발사 이후에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그 24일 오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해서 한 500km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500km 정도 날아서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에 떨어졌는데요.
예.
뭐 이 북한이 그 SLBM을 발사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발사가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예.
지난 4월에도 발사를 했지만 그때는 약 30km 정도밖에는 비행을 못했고요.
예.
또 7월에도 발사를 했는데 이때는 또 공중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당시만 하더라도 국방부 또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뭐 SLBM을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실전 배치하려면 상당히 멀었다. 적어도 한 3, 4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500km 정도나 비행했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한국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 서울 근처에 패트리엇 미사일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도 있고요. 또 사드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할 계획이지만요. 이런 뭐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잠수함이 기본적으로 물속을 다니기 때문에요.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또 패트리엇, 사드, 킬체인 전부 다 휴전선 북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잠수함 이 체계를 다 완성을 해서 잠수함에 이 같은 미사일을 싣고 물속으로 와서 남해안으로 와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를 공격하면 대단히 한국 당국으로서는 이걸 막기가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고요. 따라서 한국에서도 잠수함을 막으려면 잠수함밖에는 없다.
예.
이것이 제일 좋다 이런 개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고요. 따라서 한국 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당장 SLBM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비해서 새로운 방어책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분석이나 뭐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일단 그 북한의 SLBM의 기술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역량을 갖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좀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를 통해서 SLBM 역량을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령 북한이 실제로 실전 배치에서 SLB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꺼번에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여러 차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아직 실제로 성공을 확실하게 한 것은 이번 한 번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한 번으로 그 시험 발사로는 거리가 좀 길어졌다는 것 외에
예.
아직은 다른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SLBM을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 베넷 박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SLBM은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다른 견해를 밝히는 전문가들은요. 이 북한이 SLBM을 처음으로 시험한 것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 1년 반 만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북한이 그런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면 북한의 역량이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것 이상으로 상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경보를 바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크게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진전이고 또 이르면 올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나 이른바 도발에는 항상 거기에 어떤 맥락이 있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24일에 시험 발사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이틀 전에는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24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의도와 관련해서 서너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첫째는 뭐 지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22일 날 한미 그 연합군사 훈련이 시작되고 이틀째인 24일 날 발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이던 훈련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드 문제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경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이것이 뭐 한국 내 상당한 지금 논란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이 계속 한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그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하게 되면 사드 아무 소용없다.
예.
이것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 국제적인 어떤 이간 이런 것도 하고 또 남남 갈등도 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좀 부수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25일이 북한의 그 성군절입니다. 군사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북한으로서는 큰 경축하는 그 행사인데요. 그 25일이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이 같은 SLBM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로서 뭔가 이렇게 큰 것을 했다.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못한 것을 큰했다 이렇게 본인의 그 위신을 세우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측면입니다.
네.
물론 이 사드에 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지난번에 SLBM과 관련해서 북한이 쭉 활동을 해온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사에 발사를 거듭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네.
이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북한이 기술적인 역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해야 될 뭔가 절박한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SLBM의 말씀 기술적인 능력을
네.
고도화하고 강화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예.
아,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예.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예. 지난해 초부터 이제 SLBM 발사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경과들을 거쳤는지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예.
때마다 성공보다는 좀 실패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죠. 지난해 11월 첫 번째 시험 발사할 때는 수면 밖으로 솟구치질 못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두 번째죠. 지난 4월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수심 약 그 10여 미터 있던 잠수함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때는 물 밖으로 솟아 오르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예.
약 30km 정도를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발사할 때는 그 미사일이 그 물 밖으로 솟아올라서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네네.
10여 킬로 정도를 올라가다가 고도에서 공중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예.
아, 이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전에 없었던 북한에서는 이 미사일을 그 북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북극성 꼬리 부분에 새로운 그 어떤 안정판 같은 게 있더라 이런 걸 포착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아마 그것을 보면 앞에 여러 번 기술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술자들이 이것을 개량하는 작업을 해서 이번에 약 500km 정도부터 나르는 데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예.
분석이 있습니다.
3차 실험을 했을 때 한 10여 km 정도 날아갔다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500km를 날아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서 과거에 이제 논평을 할 때는 350km 정도만 날아가도 이건 성공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발사를 한 각도를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 각도보다 굉장히 높은 각도로 발사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은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굳이 정상 각도로 발도해서 멀리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SLBM의 최대 사거리가 한 2,500km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료도 가득 채워야 되고요. 또 발사도 정상 각도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SLBM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면은 거의 직각으로 하늘로 높이 쏘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00m를 날아서 일본 근해 가까이에 떨어졌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은 다 달성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50km 이상 날아가면 이것은 이미 성공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은 500km를 날아갔고요.
네.
그렇다면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주변국들을 나름대로는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예.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발사 이후에 주변국들의 좀 반응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강력히 규탄을 했는데요. 지난 24일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 논평이었는데요. 저는 이 논평 들으면서 일단 제가 놀란 게요. 보통 외교부 관계자들의 논평은 차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마치 국방부 대변인 논평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국방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네.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최근에는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이 한국은 이 세 가지 부서들이 거의 동시에 비슷한 톤으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도발 행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네.
의미고요. 이번에 대변인의 얘기를 들은 대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나름대로의 조치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바로 즉각 문제 제기를 해서
예.
안보리가 열린 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한국에서는 NSC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중대한 사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예.
한국 정부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다른 그런 톤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미국 정부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정부가 즉각 북한의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한반도에 배치해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그 방어적 성격도 거듭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함경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SLBM 미사일을 발사했고 궤적을 추적했다는 그 미 전략사령부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미국 백악관은 북한 정권의 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한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때 공교롭게도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SLBM 이걸 위한 그 이게 의제는 처음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북한 도발과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3국 외무장관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 세 나라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자
예.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이죠. 같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이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SLBM 발사를 특정 해서 하진 않았고
예.
북한에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또 한반도에서의 북핵 불용 입장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SLBM 논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마침 북한에 이런 도발 행위가 있어서 강하게 새 장관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발 행위에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예. 앞서 윤국한 기자 언급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긴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긴 합니다만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론 성명이라든가 이번도 사실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약 5개의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게 그 모든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발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것을 그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그 유엔 안보리가 즉각 그 24일 그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긴급회의는 그 상임이사국인 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그리고 또 관계국에 해당되는 그 한국의 요청으로 개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안보리는 이날 오후 4시에 미리 예정됐던 안건에 이어 곧바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그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그 이런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그 유엔 대사들이 주로 그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는데요. 이날은 또 다소 이례적으로 언론과의 그 접촉에 나서지는 않았고요.
예.
따라서 이번에 그 아직 그 안보리가 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안보리는 그동안 그 북한의 그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을 했지만요. 지난달 9일 이후 3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 심각한 균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인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체제 동요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사실 대통령이 이런 북한 내부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좀 이례적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엘리트 총조차 무너지고 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영국의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가 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을 아마 특정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밖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근무하고 있던 북한 3등 서기관이 탈출을 해서 한국에 망명했다라는 것도 사실상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밖에 나머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도 제법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물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
외교관, 그것도 고위급 외교관이라고 하면 북한의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망명을 하고요. 근래 북한 정부가 파견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망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도 한두 건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박 대통령은 이런 점을 지적해서
예.
내부의 균열 그리고 체제 동요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포함해서 내부의 동향이나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북 정책의 전환, 변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쭉 보면요. 항상 그 남북관계가 뭐 좋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8.15 경축사는 대체로 남북이상가족 상봉, 또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왔는데요.
예.
이번 8.15 경축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 문제, 이런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이슈죠. 인권 문제를 얘기했고요. 또 이번 8.15 경축사를 보면 북한 당국의 간부와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을 돌이켜보면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올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2월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로써 상당히 그 이미 바뀐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네.
또 실제로 보면은 또 개성공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폐쇄를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드 배치 이런 걸 결정을 하면서 이미 그 상당히 행동으로서 그런 조치를 했고요. 또 이번에 그 이 같은 발언을 보면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몇 년 동안 유지해왔던 남북 화해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함으로써 이 같은 그 같은 일말의 기대를 없앤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최근 북한에 대한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예.
이제 박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지 않았느냐.
예.
또 박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이미 재단을 하고 이제는 그동안 보면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대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압박 발언이 사실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이번에는 결국은 그 내부의 체제 동요, 심각한 균열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북한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내부 균열이 심해지고 또 체제 동요가 심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언급들은 북한의 붕괴가 가능성에 일러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으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말하자면 정권이 공고화돼가고 있고
예.
또 경제적으로도 대외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꾸려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집권 초기에 북한의 경제적인 수치들도 좋아지고 있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붕괴될 정권으로 보고 있는 것은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예.
그것은 정부의 정책 특히나 최고 책임자의 발언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4일에 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또 나타나기도 했는데 북한의 최근에 어떤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대응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뭐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24일 그 오전 새벽 5시 반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날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부전선의 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일종의 맞불 조치로 보이고요. 특히 그 의미 있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그 상당히 강경하다면 뭐 강경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그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계라는 점 또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의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성격이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체제를 1인 독재 또 비상식적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 뭐 이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동안 남북관계의 그 특수관계를 감안하면요.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잘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언급이긴 하지만은
예.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수위가 높다 이런 점에서 그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이 소식을 한국 정부가 확인한 이후에도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드디어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죠. 태공사가 망명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 사흘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 있었는데요. 예. 태용호 공사를 북한 당국은 범죄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공사가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또 국가 기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 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이렇게 북한 당국은 지적을 하면서
네.
이 때문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소환 지시를 이미 6월 달에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
이것을 피해서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런 선전 그리고 모략 차원에서 태공사의 망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한국으로 이런 망명하는 사례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있었지 공개리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런 적은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예.
과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범죄자고 또 범죄 행각을 저지르고 탈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국자라든지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반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간 쓰레기 이런 아주 상당히 저열한 말로 비난을 하면서
예.
그 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전가를 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예. 그 현학봉 영국 대사가 송환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영국의 북한 대사관에는 외교관이 3명이 파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태공사와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여기에 책임을 묻고 책임자인 대사 현학봉 대사가 소환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태공사뿐만 아니라 현학봉 대사도 이미 임기가 차서 북한으로 귀임할 그런 예정이었다라는
예.
그런 관측도 있고요.
예.
또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번 관련해서 문책성 소환을 받았다라는
네.
보도도 있고요.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국의 외교부도 이런 언론의 관심에 대해서 노 코멘트
예.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이미 후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는데 이건 일단 이제 양국 정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영호 전 공사의 망명과 관련돼서 영국 언론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웃 주민들의 반응을 좀 전한 기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하자 그 영국 언론들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저희 부유에도 뭐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북한 그 대사관이 런던 교회 그 1층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영국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은 태영호 공사는 조용하고 또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는 모범 이웃이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주민은 그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영호 공사가 친절하고 또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며 또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특히 그 이들이 자동차를 닦는 거죠. 세차를 하러 뒷문으로 나올 때 말고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웃 사람들은 이번에 망명한 그 태용호 공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 평범한 좋은 이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북한이 25세 이상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 송환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먼저 보도를 했죠.
예.
이것을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비공개리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한 내용인데요.
예.
잘 아시는 대로 태공사의 망명 이유와 관련해서 이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민주사회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잔여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잔여 문제가 사실 굉장히 외국에 나와 있는 주재원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때쯤 되면은 상당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태공사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잔여 때문이었다는 건데
예.
그런 맥락에서 언론들이 보도가 잇따랐고 이것을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예.
25살이 넘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외교관 자녀 소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의 소식통은 사실 이것이 이번 태공사 망명이 이렇게 소환령을 내린 직접적인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자녀 문제가 핵심 이유가 돼서 망명을 하는 외교관은 드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 배경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공사가 북한에 비자금을 소지했다라는 그런 일부 언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실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언론들이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고
예.
그렇지만 한국 국가정보원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홍콩 주재 한국 대사관에 북한의 수학영재가 망명을 신청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한동안 계속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그 동향에 대해서 전하는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이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미 입국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학생의 건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최근에 한국으로 입국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어떤 언론은 제3국으로 이 학생이 갔다.
네네.
그러니까 홍콩을 떠난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네. 좀 나중에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내부에 심각한 균열 조짐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자녀에 대해서 송환령을 내렸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4인조 악단인 이글스가 올해 초에 완전히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971년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이글스는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1980년에 한 차례 해체했다가 1994년부터 다시 모여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그래미상 시상식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었다고 밝힌 건데요. 이글스 하면 이 노래가 대표곡이죠.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face. Hotel California. California 호텔이란 제목의 노래인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 해석해 보고요. 노래에 얽힌 사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밥 도티시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어두운 사막의 고속도로,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휘감네. Desert는 사막이죠. 여기에 S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Desert라고 발음하는데요. Desert는 후식입니다.
Warm smell of colitas rising up through the air.
아련한 대마초 냄새가 공기 중에 피어오르고
콜리타스는 스페인어로 작은 꽃봉오리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마약, 대마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대 히피족들은 마약에 탐닉을 했는데요.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 가사에는 마약 얘기가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Up ahead in the distance, I saw a shimmering light.
Up ahead in the distance, I saw a shimmering light.
저 멀리 가물거리는 빛을 보았지.
My head grew heavy and my sight grew dim.
머리는 무겁고 눈은 침침해졌네.
I had to stop for the night.
그날 밤 쉬어가야 했지.
There she stood in the doorway.
현관에 여인이 서 있었네.
I heard the mission bell.
교회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미션은 임무, 사명이라는 뜻이 있고 또 사절단, 제외 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한 이후 대사관 대신에 대표부를 두고 있는데요. 이 대표부를 The Korean Mission in Taipei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서 미션은 전도, 포교를 나타내는 종교적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미션 벨은 전도를 위한 종, 교회 종소리를 의미하죠.
And I was thinking to myself,
혼자 생각했다네.
This could be heaven, this could be hell. This could be heaven, or this could be hell.
여기는 천당이거나 아니면 지옥일 것이라고.
Then she lit up a candle, and she showed me the way. Then she lit up a candle, and she showed me the way.
여인이 촛불을 켜고 나를 안내했네.
There were voices down there. There were voices down the corridor.
복도 저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I thought I heard them say.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네.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호텔 캘리포니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너무나 멋진 곳.
Such a lovely face.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
Plenty of room at the Hotel California. Plenty of room at the Hotel California.
호텔 캘리포니아에는 빈 방이 많답니다.
Any time of year, any time of year, you can find it here. Any time of year, you can find it here.
연중 어느 때라도 방을 구할 수가 있어요. 1절 가사 해석해봤는데요. 피곤해 지친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어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담긴 앨범 표지에는 베버리 힐스 호텔 사진이 실려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선셋 볼리버드, 그러니까 선셋 가에 있는 이 호텔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분홍색 건물로 핑크 팰러스, 분홍색 궁전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가 유명해지면서 여러 호텔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의 토도스 산토스란 작은 도시에 그 호텔 캘리포니아란 이름의 호텔이 있는데요. 이글스의 단원인 단 헨리가 이곳에 머물렀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이곳을 찾아오는 이글스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 헨리는 한 여행 잡지 기자에게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호텔 캘리포니아는 어떤 특정한 호텔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치와 향락에 빠진 로스앤젤레스, 특히 로스앤젤레스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단 헨리는 말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2절에 많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Her mind is Tiffany twisted. She got the Mercedes-Benz.
그 여인은 보석 생각만 하고 자동차는 벤츠라네.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 말장난을 좀 하고 있는데요. 티파니는 미국의 유명한 보석상인데요. 트위스트에는 그 또 뒤틀리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 티파니 트위스트는 spoiled, 그러니까 버릇을 아주 버려놓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spoil 하면은 음식이 상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못된 아이, 버릇없는 아이를 가리켜서 spoiled child라고 합니다. 뒤에 Mercedes Benz가 나오는데요. 이 원래 Mercedes Benz는 흔히 벤츠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자동차 이름이죠. 자동차 이름은 Benz라고 해서 Benz인데요. 여기서는 Benz, Bends라고 했는데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이 Benz는 disease, 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Mercedes라는 병에 걸렸다는 말인데요. 벤츠를 타야만 되는 병, 물질주의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의 주변엔 예포장한 남자들이 아주 많이 있지. 그 여인이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그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안뜰에서 춤추는 그들의 모습, 달짝지근한 여름의 땀 냄새. 어떤 이들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춤을 추고 어떤 이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춤을 추지.
So I called up the captain.
나는 이라는 사람을 불렀다네. 그 캡틴에는 배의 선장, 팀의 주장, 또 육군 대위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호텔 종업원을 의미합니다. 호텔에 가면은 벨 캡틴, 급사장이 있는데요. 짐을 날라주거나 심부름을 하는 벨보이, 급사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Please bring me my wine.
포도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
He said, we haven't had that spirit here since 1969.
그 사람은 대답했네. 1969년 이래 그런 술은 팔지 않는다고. Spirit 하면 보통 영혼, 정신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는 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술을 의미할 때는 spirits, 복수로 쓰입니다. And still those voices are calling from far away.
And still those voices are calling from far away.
그리고 아직도 멀리서 그 목소리들이 들려와서
Wake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Wake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깨어나게 된다네.
Just to hear them say.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호텔 캘리포니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너무나 멋진 곳.
Such a lovely face. Such a lovely face.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
They living it up at the Hotel California.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다들 한껏 즐기고 산다네. 여기서 live it up은 속어로 한껏 즐기다, 사치스럽게 산다는 뜻입니다.
What a nice surprise.
얼마나 뜻밖의 일인지.
Bring your alibis.
구실만 만들어 오면 된다네. 2절 가사 해석해봤는데요. 2절에서는 호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의 사치하고 그 방탕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 캘리포니아를 둘러싸고 소문이 무성한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도소를 의미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정신병원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악마를 숭배하는 비밀 종교 집단을 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시카고에는 쿡 카운티 제일, 쿡군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 교도소는 캘리포니아 스트릿, 즉 캘리포니아 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유행할 당시에 사람들이 이 교도소를 가리켜서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이 교도소를 그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Mirrors on the ceiling. Mirrors on the ceiling.
천장에는 거울이 달려 있고
The pink champagne on ice. The pink champagne on ice.
분홍 샴페인이 얼음 위에 놓여 있네.
She said, "We are all just prisoners here of our own device." And she said, "We are all just prisoners here of our own device."
그리고 그 여인은 말했다네. 우린 모두 여기 갇혀 있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And in the master's chambers. And in the master's chambers.
그리고 주인 방에 모여. 마스터는 주인이고 체인버는 방인데요. 미국에서 마스터 베드룸 하면은 주인이 거처하는 방, 안방을 말합니다.
They gathered for the feast. They gathered for the feast.
잔치를 벌였다네.
They stab it with their steely knives. They stab it with their steely knives.
쇠 칼로 찔러 보았지만
But they just can't kill the beast.
그 야수를 죽일 수가 없었다네. 여기서 야수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을 뜻합니다. 그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Last thing I remember, I was
기억나는 마지막 일은
running for the door.
문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지.
I had to find the passage back.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네.
To the place I was before.
전에 내가 살던 곳으로.
Relax, said the night man.
진정해요. 야간 경비원이 말했다네.
We are programmed to receive.
우리는 늘 손님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언제든지 방을 비울 수는 있지만 체크아웃, 체크아웃은 호텔 방을 비우고 나가는 걸 의미하고요. 또 체크인은 호텔에 투숙한다는 뜻입니다.
But you can never leave. But you can never leave.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처음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은 한 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 마약과 같은 환락의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이제는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면서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그 기타 연주가 특히 훌륭한 이 노래는 1977년 미국에서 인기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 50위 안에 올라있는데요.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팝스 잉글리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은 UN 에이즈 계획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이른바 90-90-90 목표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90%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양성 감염자의 90%는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 대상자 90%의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베트남은 에이즈 완전 퇴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HIV 에이즈 사례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90년입니다. 하지만 금방 확산돼 2년 뒤인 1992년에는 약 3천여 명이 감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감염 속도가 감소되기는 했지만 현재 약 26만여 명의 베트남인이 HIV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베트남의 HIV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4년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구호 펀드인 페팔이 만들어진 직후 이런 지원 사업들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베트남이 90-90-9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지난달 말 이와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HIV와 에이즈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비영리 인류개발기구인 FHI360은 5년 동안 2,6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베트남 담당 마이클 그린 국장은 HIV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해 90-90-90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와 지역, 지방의 상황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HIV, 에이즈 대응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HIV, 에이즈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에이즈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